오늘은 아가서 5장 10절로부터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이라는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 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항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밭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이제 아가서 말씀들을 이제 보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못 들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지난번 배웠던 거. 이 신부는 자기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기를 계속 소원하면서 예수님께 신랑에게 부르짖지요. 자, 앞에 내용들을 보면 또 축복에는 역경의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북풍이 오고 또 축복의 남풍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북풍이나 남풍이나 상관없이 모두 자기의 동산으로 불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산은 심령의 동산이죠. 이 마음의 동산. 자, 마음의 동산에 북풍과 남풍이 불어라. 그러면서 불어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향기가 있다는 거죠. 향기가 지금 자라오고 있는데 바람이 남풍이든 북풍이든 상관없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향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지금까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알아간가 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만족하는 그 위치까지 왔어요. 주님을 많이 알아간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그 임재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자,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타인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신부가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4장 16절은요 아가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이 뭔가,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앞에 내용은 이겁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들,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축복들, 요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 북풍아, 남풍아, 이제 상관없다. 이제 향기가 날려라. 여기까지 지금 믿음이 자라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좋고 하나님의 복이 좋고 이런 즐거움을 누렸었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 것은 나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중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환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신부에게 와서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고 더 사랑을 나누는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문 열어다오.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더 깊은 교제로 주님 부르신 초청을 이제 받습니다. 자, 신부는 예전에는 이렇게 두려워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멈췄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니까 주님은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임재를 갑자기 걷어가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냥 교회 안에 리더들로 인하여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걸 허용해 줍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고 좋아했는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덜 다듬어진 이런 모습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잘해주더니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뛰어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완벽하지 않구나. 다 우리 연약하구나. 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근데 저걸 못 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약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야, 네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요? 열 가지의 예수님의 애모에 대한 열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래? 야, 그러면 나도 그 즐거움을 좀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이 과정이.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가족이나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 하고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 그렇게 평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사냐? 그 나한테 좀 가르쳐다와.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NAS 역인데요. 그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는 눈부시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봅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광대하신 아름다움을 지니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신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는 이런 이야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그게 머리로 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말은 잘한다. 이럴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과 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달라질 겁니다.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자, 그러면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두 가지 고난. 어떤 고난이요? 임재가 거쳐지고 많은 리더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두 가지 고난을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부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분 어디로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변함없이 예수님은 날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살다가 뭐가 좀 힘들면 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말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 쓴뿌리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셨어. 자기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네요. 이렇게 마음 갖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을 아직 뛰어넘지 못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부는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주님의 성품을 알아요. 그분이 정말 사랑이 넘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게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해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 신부는 지금 그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IV역은 희고도를 빛나는 눈부신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또 붉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붉다는 것은 인성을 지닌 주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인성을 그러니까 신성만 가진 게 아니라 인성을 가져서 우리를 치유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느끼고 이해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마을에 큰 도시가 한 2, 3천? 이렇게 살면 큰 도시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듬성듬성 사람들이 살아요. 부족이라 해봐야 어떻습니까? 한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저 만이다 그러면요, 최고의 숫자예요. 지금 우리는 만 그러면 아주 우습잖아요. 뭐, 억, 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어휴, 좀 있다, 이러죠. 예전에는 저는 숫자 개념이 적었어요. 그래서 만 사람이라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볼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저렇게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신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자, 머리는 정금 같고, 이렇게 지금 5장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예요? 신랑의 머리, 예수님 머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머리는 모든 창조물을 위해 계신 주님,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왕이신 분,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말은 하지, 이 중심은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분이 주권이고 그분의 말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해야 되고 그분의 다스린 통치 아래 우리가 철저히 들어가야 돼요. 예, 그분이 주권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 들어가요. 예, 그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신부는 머리를 제대로 봐요. 주권적인 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도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요, 불순종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순종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가 정말 주권을 드려요. 지금 이 신부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이다. 머리가 아니고 삶의 중심에서부터 그 만왕의 왕이다. 그럼 저 신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반응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는 정금과 같다. 정금과 같다 했습니다. 정금은 뭐지요? 아주 순수한 거잖아요. 100%. 그래서 그걸 금을 거룩한 신적인 성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 같은데 그분의 주권은 정말 뛰어나고 그분이 온 모든 주권을 가졌고 그분은 신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분의 머리는 정금입니다. 정금이라 할 때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다. 자, 예수님의 머리털은, 머리털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이랬습니다. 자, 저렇게 보면 뭐 이상해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고 검다. 그냥 뭐 그런가 보네, 이 생각하는데요. 자, 머리털이 좀 이렇게 바래가지고 희끗희끗하고 그런 머리털이 있고 아주 까만 머리가 있어요. 그 어느 머리가 더 힘이 있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머리가 까매요? 늙은이들이 머리가 까맣습니까? 힘이 넘치고 이런 머리들이 어떻게 해요? 까맣고 아주 꼬불꼬불해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에게 대한 그 헌신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에요. 헌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섬기는 그 헌신이 아주 뭐 어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사랑하기 뭘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그 헌신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헌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외적인 표현이 지금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헌신.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전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알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몰라도 머리는 알아요. 왜?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가 더 쉬워요. 옛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점점 알아가야, 야, 정말 예수님의 헌신이, 날 사랑하는 헌신이 크시다 알 텐데, 지금 우리는요, 그냥 복음서 읽어보면 그냥 이성적으로도, 야, 정말 이분은 헌신이 너무나 크다 라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털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충실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신부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 그래서 주님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가 그 검구나. 이것은 이렇게 주님의 헌신을 말하는데 청춘의 열정과 열심을 지닌 왕성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꼬불꼬불한 검은 머리. 근데 청년들이 일부러 물들이지요. 그 꼬불꼬불하고 그 검은 머리가 싫어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물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가늘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의 머리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탄다는 그 역동적이고 살아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눈.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글쎄, 하여간 저거는 어떤 내용인지 잘, 이렇게 시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그래요. 자,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그냥 먼지 구덩이에 있는 비둘기는 좀 그렇죠. 예. 근데 시냇가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욕도 하고 좀 아주 깨끗할 것 같아요. 맑고. 그래서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지한,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무한한 분별력을 가진 분이다 했고, 비둘기와 같은 주님의 눈이라 했는데, 비둘기의 눈은 뭐예요? 늘 하나만 본다 그랬잖아요. 일편단심, 일관된 비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은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같은데, 그 비둘기 중에도 어떻다고요? 그 목욕을 하고 깨끗하고 윤이 나는 그런 비둘기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로 씻은 듯. 그 광야에는요,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주로 씻어요. 그게 최고의 씻는 방법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씻으니까, 우유 같은 걸로 씻으니까 아주 윤이 반듯반듯하고 그랬겠죠? 예,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광야에서는 물이 귀해서 그 저주로 이렇게 씻기는데, 이제 그렇게 윤이 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눈은 전지하고 그분의 그 바라보는 비전은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뺨. 뺨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감정이 뺨으로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열정과 즐거움을 포함한 그 주님의 감정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향기로운 꽃밭 같은 뺨이다. 자, 뺨은 우리의 감정의 창문과도 같아서 그 사람의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요. 예수님의 감정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아주 향기롭다는 거죠. 그 꽃밭의 향기가 엄청나겠죠? 꽃 한 송이의 향기가 아니라 꽃밭에서 우러나는 그 향기는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4월 말이나 5월 초에 되면 여기 함지산 근처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카시아 향기가 그냥 쫙 흘러 골로 타고 내려옵니다. 좀 무거운 그 아카시아 향기. 아주 고을 전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은목수와 금목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금목수는 노란 꽃이 피는 거고요. 은목수는 하얀 꽃이 피는데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가 마을이 있으면요. 그 마을 전체가 향기가 넘쳐요. 그런 게 있어요. 뭐 나무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향기는 엄청 또 가을에 그 가을 바람에 흘러서 가는 그 향기가 엄청나요. 근데 그 한 그루가 그런데 만일 그 꽃밭이다. 그런 은목수 같은 것이 꽃밭으로 있다. 그러면 엄청날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향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향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은 향기로운 꽃밭 같은데 향기로운 풀 언덕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기를 지니신 주님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꽃밭에는 어떻습니까? 한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모든 게 있잖아요. 다양한 애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입술은, 입술. 13절,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자, 입술은 달리 말하면서, 달콤하면서 백합화 같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아주 순전하다는 거예요. 아주 진리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자, 입술은 모략을 담고 있다. 이거는 자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한 그러한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얼마나 순전하고 진리겠어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진리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요. 이렇게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여.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 그걸 알아. 아, 저 사람 나를 지금 속이는구나. 사기치는구나. 알아. 근데 막 혀는 막 불러가. 마음은 불편하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실되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낀다. 얼마나 상대방이 기쁘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주 순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 손은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능력사역 할 때 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의 활동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능력과 역사가 있다. 그래서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이랬습니다. 황금 노리개 같고. 그래서 황금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성품. 그래서 황금 노리개는 뭐예요? 그분의 손이 그냥 그 신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몸. 자, 이 몸은 전체를 볼 때 인자함과 긍휼함이 흘러넘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감정 또는 인자한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은 상암화 같고 맑고 깨끗하고 귀하고 아주 정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아주 너무나 좋은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표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자하고 긍휼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 자, 주님의 목적을 위한 주님의 걸음과 운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어야 무슨 계획을 했을 때 그리 가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고 계획들을 운영하는 방법은 마치 화반석 기둥 같고, 기둥은 힘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그럼 어떻습니까? 왜 저기 필리핀 같은 데는요, 습기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중충하고 우기가 많잖아요. 근데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면 대리석은요, 별로 변질되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또 닦아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리석은 어떻다고요? 청소하면 다시 그대로 있어요. 다른 건 어떻습니까? 변질되는데. 네, 그래서 저렇게 대리석에 변질되지 않는 영구한 자료, 영원히 부서지지도 않고 계속 굳건하게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주님의 그 다리는, 주님의 그 의지는 아주 굳건하고, 그분이 뭔가 행사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그것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은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했습니다. 자, 레바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들판이라고 그랬어요. 꽃도 많고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 레바논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주로 아름다움을 레바논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디다 얘기합니까? 한국은 금강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기서는 레바논을 주로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부는 그 주님의 형상을 깊이 맛봤습니다. 그 레바논의 장엄하고 고귀한 그 상징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뭡니까? 백향목은요, 아주 곱게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성전에, 예, 지을 때 썼던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저기는 향기도 나고요. 자, 예수님의 입, 입입니다. 아까는 입술이라 그랬죠? 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과 입술은 다릅니다. 자, 이거는 그분의 백성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가와서 그 친밀함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아는 거예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교제 나누는 게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찾지요. 별로 안 찾아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찾자 그러면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모르니까요. 알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을 접어두고도 그 친밀한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제일 먼저 입맞춤에 대해서 나와요. 그치요? 입맞춤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리킨 거였어요. 그 주님의 입은 말씀을 나타내는 입술과 달라요. 자, 입술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표현한다 그랬고, 입은 뭐라고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은 심히 단히 했습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죠. 이걸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표현하면서 내 신랑이, 내가 지금 사모하는 그이가, 내가 지금 사랑병에 걸려있는 바로 그분이 이런 분이야.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부가 사랑하는 분은 신부의 친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광대함으로 광명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분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좀 가깝지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친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다 털어놔도 다 수용하고 나눌 수 있는, 교제될 수 있는 분. 그게 이제 친구지요. 주님이 그런 분까지도 저 신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신부에게 묻습니다. 저건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 주님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야, 나도 그 맛을 보고 싶다. 나도 그분을 찾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야,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소개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이러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어느 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동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에서 시작된 신부와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한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신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신부는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찾으러 가리라. 그래서 우리도 너처럼 그 예수님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이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서 신부의 대답을 듣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가 누구길래 또 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찾으리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요. 그들은 이제 신부가 아가서 1장 7절에서 처음에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그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내 사랑하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함께 만나러 가리라. 예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눈 떴을 때는 그냥 교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들 대답은 정답도 아니지요. 정답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깊이 알게 됐어요. 이제 입장이 반대가 됐죠. 자,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예수님을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부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그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부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 그래서 여자 중에 극히 어예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어예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자기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이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자,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와 더불어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고백이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연인이 뭐죠? 다른 걸 사랑하던 걸 이제 내려놓고 이제 진짜 연인인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제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맛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나의 연인인 걸 알면 어떻습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데 마음 두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어땠다고요? 다른 연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결국 신부의 시험을 통해서 신부가 이런 과정을 그냥 험난한 과정을 뛰어넘었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으로. 자, 이렇게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 길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봐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 세계에 기독교의 표현을 바꾸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 압력 속에서 이 사랑이 풍부한, 충만한 이 신부들을 지금 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를 따르든지 적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와요. 그런데 이 험난하고 이 세상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 정말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발견한 그 신부들은요, 빛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시킬 메신저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려 하는 메신저들을 지금 말세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부를 준비한다 하잖아요.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로 지금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신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신부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네가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자, 동산으로 가라. 자기 동산으로 가라. 그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라는 거지. 그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다. 그리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자, 그건 나중에 할게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계속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동산에 향기로운 꽃밭에 계속 계세요. 그 교회 안에 계속 계세요. 신부는 어디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교회로 와라. 교회 안에 그분이 있어. 교회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소개하는 거죠. 자, 그분의 동산은 교회죠.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고 먹이고 계신다. 백합화를 모으고 있다 하잖아요. 향기를 꽃을 내는 그런 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동산은 단수형도 있고요. 복수형도 있어요. 단수형은 뭐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복수형은요, 지역교회를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죠. 향기로운 백합화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기 동산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지금 향기를 내는 자들 그 양떼들을 그게 모으고 있다는 거죠. 자,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라고 선포하는데 꽃밭들은 주님의 동산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지만 다양한 향기로운 꽃들을 드러내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도 밝게 또 구제에 대해서 밝게 선교에 대해서 밝게 하는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꽃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움, 향기는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하나하나에 주님은 독특한 향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이런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고 아까 표현했죠. 그 교회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성품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쪽으로 저기에 대해서는 저런 쪽으로 특별히 더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 1장 7절로 8절과 6장 2절로 3절이 비슷한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신부가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1장 7절로 8절은 신랑이 대답하는 거였어요. 신부에게. 자, 1장 8절은 신부는 말해다오 어디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곳을 세 가지로 응답해 줬습니다. 자, 볼까요? 1장 7절로 8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이 어디냐 알려다오. 이건 이제 신부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신랑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했습니다. 자, 양떼의 발자취는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목자들은 뭐예요? 교회 리더들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2절로 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어 모으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내용은 비슷하지요? 예,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위의 내용은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헤맬 때 얘기한 거예요. 교회로 오라. 그리고 이제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의 여인들이 어디서 그분을 만나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부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됐죠.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요. 세 가지 헌신을 초청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라. 교회는 뭐지요? 세상에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거룩한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섬김의 사역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까 양떼를 새끼들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과 사역에 헌신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도 안 하고 이론이 안 돼. 그냥 메시지만 듣고 도망쳐 나와.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할 때 점점 더 주님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 권위에 헌신해야 돼. 교회에 와가지고 리더들의 말에 이렇게 듣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튕길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튕기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적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헌신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신부는 그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요. 그 기쁨을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신부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뒤에 내용은요, 이제 신부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랑은 이렇다고 막 자랑하니까요. 그 신랑이 너무나 기뻐서요. 이제 신부에게 사랑을 막 쏟아부어요. 그 침묵을 깨뜨려요. 예전에는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는데도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 신랑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제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깃발을 높이 든 승리의 군대와 같이 신부를 위대하다고 표현합니다. 낮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넘치는 신부의 사랑에 이제 정복당했어요. 그분이 한 번만 봐도, 신부가 한 번만 봐도 마음이 그냥 갔는데 이제는 온 마음으로 그냥 헌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부에게 이제 마음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깊은 헌신의 눈이 주님을 감동시켰고요. 지옥에 있는 모든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하지요. 왜?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니까요. 이 신부가. 그래서 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음 주 맛을 잠깐 봤습니다. 찬양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신부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됐어요. 그 깊이 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